오늘 조금 기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21절에서 22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7절부터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옛언약과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는 때가 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전체 5장 말씀을 통해 구약의 율법과 옛언약을 사롭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5장의 주제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율법과 옛언약을 이제 새롭게 풀어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 즉 율법과 옛언약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모든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과 예언약을 다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고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의 율법들의 예, 계명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임하였고 천국의 왕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들을 부르시며 천국 계명이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 즉 예언약이 가르쳤던 현실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는 말씀을 주세요. 예언약과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현실로 나누어 살펴보았어요. 이 세 가지 현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계명을 풀어주실 때 이 세 가지 현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현실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계명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현실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이 부분적으로 증거하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명이 주어졌어도 구약에서 주어지는 계명의 현실과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시고 알려주신 계명의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은 부분적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드러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나타내 알려주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해도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런데 구약의 시내산 언약, 옛 언약에서 이해하는 십계명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드러내신 십계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이고 완전히 드러내시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구약에서 그림자와 예표로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참것이 오는 거예요. 참현실이 온전히 임하는 때가 왔다는 거죠. 따라서 더 이상 그림자와 예표 수준이 아닌 참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참것은 어디에 속한 현실이에요? 천국에 속한 현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것의 현실, 천국의 현실로 누리고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예전에 우물가에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것을 알려주셨죠.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라 이 산도 아니고 어디라고 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거기서 진정이라는 단어가 참것이라는 단어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가리키던 예표와 그림자, 옛 언약의 예표와 그림자가 아니라 참것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비교죠. 천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하고 연결하면 우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참 예배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와 예표는 다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었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완전히 이루어주시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입니다. 율법의 정죄까지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하나님 계명의 순종도 예수님이 다 자기가 스스로 친히 자기 백성들의 자리에서 이루어주시는 그때가 왔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닮아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죠? 첫 번째는 완전한 계시의 시대가 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표와 그림자가 아니라 참것이 왔다는 거고, 세 번째는 율법과 옛 언약이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다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 순종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라는 거죠.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옛 언약이 가르치던 영원한 새 언약의 시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구원을 받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이 새 언약의 시대에 비추어서 올바로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이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에 비추어서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계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대, 새계명의, 새 언약의 시대에 비추어서 그 계명도, 십계명도 올바로 다시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비교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율법과 성령이라고 비교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는 율법과 성령님으로 연결해서 알려주시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앞으로 자세히 볼 텐데,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의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의문이라고 하시고 문서라고 하시고 돌판에 새겨진 것이라고 하시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옛 언약의 율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새 언약은 영, 즉 성령님이라고 하셨고 우리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 언약의 율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옛 언약의 율법 자체로는 결코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옛 언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지만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의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 율법에 비추어서 죄인이고 죄인인 자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옛 언약의 율법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 요구를 죽기까지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완전한 구원의 현실 속에서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룬 자들로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아래에서 기쁘게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꼭 따라오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여 이새 언약의 백성들이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새 언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8, verse 1 through 4.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자리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받아주시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포를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Jesus Christ.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정죄가 없으세요. 왜? 율법을, 요구를 완전히 이룬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였죠.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모든 삶에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지게 하셨다는 것. 이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것. 어디서 증명하셨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들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 우리 어디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룬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거죠. 원래 아들이셨지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한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그 하나 되어 있는 하나됨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와 완전한 사랑으로 또한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없다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현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수준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순종했다고 자랑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최고의 의로도 절대로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의로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를 먼저 온전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 수준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의로움의 수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의 수준이었고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로움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의로운 삶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21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옛 언약과 비교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 우리를 받아주시는 의의 수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수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절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는 그 수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 의의 수준까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우리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세요. 21절, 22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 22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먼저 옛 언약의 율법에 이 십계명의 하나를 가지고 오죠. 어떤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오시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살인죄는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계속해서 보겠지만 옛 언약의 율법의 원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였습니다. 즉 받은 대로 갚아주는 원리였어요.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직도 이스라엘의 법은 그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Justice of God. 왜?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걸 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행한 것을 갚으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 퍼부으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예전약에서는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순종하여 심판을 받지 않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언약 백성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순종하면, 그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죠? 어느 정도로 순종하면 됐을까요? 심판을 받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말 그대로 진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됐어요. 그렇죠. 진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고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을 지킨 걸로 여겨졌다는 거죠. 심판받지 않고 끊쳐지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있었다는 거죠. 이 정도가 예언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의는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증거하던 하나님 나라였고 예표와 그림자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의로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새롭게 풀어주세요. 아니,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어떤 것도 살인이라고 하세요? 마음으로 미움을 품어도, 화를 내도, 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죄 하나 가지고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니, 구약에서는 진짜 피 흘리는 살인을 해야 가나안 땅에서 끊쳐지든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든지 쫓겨나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 속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나는 사람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화를 내고 욕하면서 나는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실제로 사람을 죽였어. 뭘 했어.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라서 지옥을 가야 돼? 예수님이 정확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을 품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의로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천국의 현실이 어떠한가? 이 계명을 올바로 풀어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죄인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의 수준에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예언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바뀌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예언약의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언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을 때에 예표와 그림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가리키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가나안 땅에 거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율법의 수준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후에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에서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같아도 예언약과 새언약의 시대에 있어서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에서도 그렇고요. 율법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데서 따라오는 축복과 심판에 있어서도 그렇죠.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 땅의 축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었죠.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얻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연합되어 예수님이 받으시고 누리시는 모든 천국 기업과 축복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대표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구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잠깐 보았지만 5장 21절부터 그 48절까지 전체 구약의 6개의 율법들을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율법의 참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옛 언약의 수준과 새 언약의 수준이 다른지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새 언약의 현실이 무엇인지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그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가 이전에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제 이렇게 이르노니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옛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 언약에 거하던 백성들. 옛 언약에 거하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걸 말씀하신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왔으므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주시는 겁니다. 옛 언약이 가르쳤던 말을 새 언약에서 완전히 새롭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옛 언약이 가르치던 바를 완전케 된 수준에서 새롭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도 돌판에 쓰여진 율법으로 요구하시지 않는다고요. 마음에 쓰여진 성령님의 법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알고 맛보고 누리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계명을 주실 때는 두 부분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라는 계명만 들으면 그 계명이 주어지는 게 완전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어떤 말씀이 항상 먼저 와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사랑을 받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 마음의 율법으로 심어주시면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 사랑을 증거하며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의 계명, 그 창세기 9장에 가면은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또 이렇게 알려주세요.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에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도 그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시고 그걸로 왜 영원한 지옥 심판까지 받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지금 이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것은 그저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까지 죽이는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내가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하는 것까지 끝까지 들어가 보면 거기는 하나님을 미워하여 죽이는 죄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를 창세기에서 보여주세요. 누구의 예로 보여주셨죠? 가인의 예예요. 가인의 예.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 아벨을 죽이기 전에 먼저 가인의 삶에는 누구부터 죽였을까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부터 죽였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없애고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는 죄악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죽여야 형제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저 그 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문제든 실제로 살인을 하든 어떤 죄든지 다 하나님을 죽인 죄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여 마음에서 죽이면 하나님을 미워하여 죽인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우리 서신서에 보면 그 반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더 이해가 된다는 거죠.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같이 연결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이 증거되는 거죠. 그와 같이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것이 형제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결국 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계명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모여있는 유대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을까요? 자기들이 죄인이라. 야, 내가 지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군.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 될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겼을까요? 마음이 딱딱하여 듣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알려주셨을 때 우리도 살인하며 살았다는 것이 인정되는가. 성경은 우리 모든 죄인들이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그 아비 사단과 같이 살인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도 처음부터 살인자였대요. 하나님을 죽였거든요. 미움으로, 시기로 살아갔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는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형제를 죽였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며 살아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알려주는 우리 죄인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형제자매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욕하며 살아왔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혀는 독이 가득하여 죽이는 독이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수도 없이 우리의 말 한마디 죽이는 독으로 형제를 죽였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다 살인죄요. 그 살인죄 끝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죽였다는 거죠, 우리가. 한 구절만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너무나 잘 풀어주세요. 사망, 살인죄가 뭔지를 드러내시고 그 살인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과 심판의 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심판까지 받으시고 그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뤄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받은 자로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짧은 세 구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지켜야 되는지 이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인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시작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었다는 것, 온전히 사랑하거나 지켜주거나 돌아보지 않은 것도 살인이었다고 하세요. 에스겔서에 가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것도 그 피의 책임을 그 파수꾼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다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수도 없이 우리가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심판이 따라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이 다 살인죄라고 할 수 있나요? 십계명의 한 계명이지만 사실은 십계명은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현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 죄는 안 지었고 다른 죄는 지었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다 살인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야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의 실상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실제로 살인만 안 하면 됐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죄의 뿌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나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형제를 살인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이 인정되시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이 수도 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살인죄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죽인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선포했던 죄의 선포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선포해요. 우리가 죄인 죄를 지은 죄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예언약을 통해 완전히 드러내시는 현실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심각한 죄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죠. 오히려 비교해서 나는 더 의롭다고 여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아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영원하신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바치시잖아요. 우리의 짓는 죄가 살인죄가 아니라면,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가 아니라면 왜 아들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다시 흘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의 삭슬 대신 치르기 위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져야 했다면 대체 우리는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살인을 했고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을 죽이며 살아간 것 내용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이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감히 누가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살인죄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이루기 위해 왔다. 어떻게 이루셨죠? 예수님은 형제들을 미워하지도 않으셨고 욕하지도 않으셨고 형제를 향한 악한 분노를 품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을 향해서는 꾸짖으셨죠. 자기 백성들을 죽기까지 완전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을 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에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맛보아 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마땅하다. 내가 그거를 자랑해서 무슨 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나도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원리가 이거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각 성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순종한 자로 받아들여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같이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싸워야 돼요. 여전히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돌이키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또 맛보고 계속해서 싸움이 있어야 하지만 천국에 가면 완전히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싸워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푼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 약에서 주었던 계명보다 더 완전하게 풍성하게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새로운 계명으로 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 분을 품거나 욕을 하거나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천국에 속한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땅히 더 완전한 수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저께 성도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들은 한 사건이 생각나요. 그래서 말씀에서 예화를 잘 듣진 않는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유럽의 어떤 교회에서 성찬을 베푸는데 유럽에는 그 원수되는 것도 있고 나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한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나오다가 성찬을 앞에 나와서 봤는데 나오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다시 들어가셨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맨 끝에 다시 나와서 그 성찬을 받으셨대요.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성찬을 받으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셨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가족을 죽인 원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미움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그 말씀, 자기 원수 같은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자를 용서해서 그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다시 성찬상에 나와 성찬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원리가 그와 같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에 가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기 전에 형제에게 원수 진 것이 있다면 형제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붙들고 먼저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죠. 이 원리, 먼저 주신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누리고 맛보는 것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원리라는 거죠. 이제는 돌판에 기록된 계명으로, 그죠? 그저 정죄받지 않으려고 또는 이 땅의 복을 받으려고 상과 벌의 원리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과 천국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땅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린 마땅한 것을 하는 거지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무슨 큰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마땅히 내가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일이지. 이것이 우리가 속한 천국의 현실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다 끝내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새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 이 계명이 구약의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늘 어기며 하나님까지 수도 없이 죽이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신 또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 더욱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보고 지켜주며 이 계명을 이룬 자들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 우리 삶에서 나타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